오늘 말씀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인데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궤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함이라. 아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고 듣는 다음에 그 복음대로 또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성경은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누구냐 하면은 거룩하게 이 시간 앉아있는 성도들, 여러분 내가 누군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성도는 누구냐?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성도를 그렇게 요약하라면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교회도 똑같이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이죠.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소문이 났단 말입니다. 무엇으로 소문이 났느냐?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삶 때문에 소문이 났어요. 교회가 믿음이 든든하게 서 있고 그리고 믿음의 행위가 살아 있으면은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교회 안에 아무런 잡음이 없어요. 어떠한 문제도 교회 안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그것이 소문이 났고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었다. 이렇게 바울사도는 1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교회죠. 너무 축복받은 교회고 본받고 싶은 그러한 전형적인 교회의 모습이죠. 그럼 이 교회는 항상 즐거움만, 기쁨만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교회 밖으로부터 시련과 환란이 다가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유대인들이 밖에서 모함을 하고 그들을 핍박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가슴 속에는 뜨거운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밖으로부터 오는 환난 중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움하는 교회였습니다. 투쟁하는 교회였어요.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보려고 온갖 수단을 씁니다. 그렇게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핍박이 다가올 때 이들은 그것을 다 이겨냈어요. 그런데 그러한 핍박이나 압박보다도 또 다른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러한 위협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중상모략이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이겁니다.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도라고 불리우는 바울, 그 엉터리 가짜다. 그 거짓말이죠. 사기꾼이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복음, 이거 믿을 바가 못 된다. 너희들은 지금 철저하게 속고 있다. 이러한 중상모략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흔들고 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외부적으로 그런 모략을 통해서 사실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바울이 듣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어떤 의무감을 갖습니다. 자신의 복음 사역을 변호해야 될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변호의 책임을 느끼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복음을 전했던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하고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복음과 그 복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의 복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오늘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복음과 그 복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제목 안에서 우리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가 나는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 나는 왜 복음을 전해야만 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했는가 하는 것을 변명하는 그 말 가운데서 우리는 소위 복음을 맡은 자들, 복음 전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뭐 목사, 또 선교사들, 아니면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들, 아니면 복음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그 사람들의 삶이, 그들의 태도가, 그들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오늘 여러 가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우리는 먼저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 소위 복음 사역자들에 대해서, 목사나 이 교사들에 대해서, 복음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3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궤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세 단어를 보게 됩니다. 간사, 부정, 그리고 궤계라고 하는 이 세 단어를 봅니다. 첫 번째 바울이 얘기하는 이 복음 전도자들은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하느냐. 첫 번째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순수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순수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3절에 나와 있는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의 뜻입니다. 간사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간사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미혹한다거나 또는 잘못되었다 또는 실수를 했다,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복음을 전했다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잘못된, 틀린, 가짜, 그런 엉터리, 불완전한 그런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이 교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순전하게, 순수하게, 참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엇을 더 더해가지고 전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부분은 빼버리고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반대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말씀을 살짝 비틀어가지고 왜곡시키거나 조작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이런 말씀만 좀 듣고 싶어요, 복받는 얘기, 기쁜 얘기, 즐거운 얘기, 잘되는 얘기, 형통의 얘기만 듣고 싶어요, 그런 얘기만 해서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편협된 복음을 전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런 사람들이 받는 최후의 모습들, 징계들, 이런 것이 사실은 선언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이 이렇게 나누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순전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복음 맡은 자들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복음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전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그 복음의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것은 간사함에서 한 것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선언을 할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이 복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이 그 복음을 갖다가 바꿀 수 있는 존재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그 복음을 완전한 것으로 완성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은 그대로 정확하게 분명히 그렇게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을 맡은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참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간사란 말에는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런 지식의 부족함 때문에 생기는 잘못된 것.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지 못해요. 복음에 대한 참된 깨달음을 알지 못해요. 복음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복음이 전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복음을 맡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이고 뭐 어때, 예수만 전하면 되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신의 지식의 부족함 때문에 자신이 미처 못 깨달았는데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것은 간사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달하는 자는 분명하게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 말이죠. 여기 셀폰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셀폰의 기능이나 내용이나 용도나 셀폰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좋은 점 이런 걸 모르고 팝니다. 그럼 어떻게 팔 수 있겠어요? 누가 물어보면 아이 됐어 이 사람아 따지지 말고 받아 이럴 수는 없잖아요. 뭔가 설명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해서 이것이 그 사람에게 구매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구매 욕구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결과가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싸구려로 값싸게 아무렇게나 전달되는 것은 복음을 맡은 자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바울사도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심각하고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나오는 게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부정이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부정이란 말의 뜻이 바로 그런 의미라요. 불순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향해서 불순한 생각이나 의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한 동기에서 전해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야망이나 탐욕이나 교만 때문에, 세상적인 인기나 명예 때문에,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동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들이나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들을 향해서 인기 있다 이 말만큼 나쁜 말이 어디 있어요? 그건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누구나가 동등하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인기가 있을 수가 있고 명예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듣기가 좋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순수하게 전해지면은 우리는 정말 말 한마디 못하고 고개 숙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세요 하고 책을 읽어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니까. 지금 바로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순수한 동기가 있어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복음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복음으로 자기를 이익을 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사도는 우리의 권면은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깨달아야 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순전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괴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우리의 복음은 우리가 권면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것은 괴계에서 난 것도 아니라고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이 괴계란 말은 사기쳤다, 속였다, 기만했다, 교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순전한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의 어떤 불순한 족이 이익을 가지고 해도 안 되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법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그 태도 자체가 사기적이어서 기만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장난을 쳐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속임수를 쓰면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미끼를 던져가지고 유혹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방법이 안 됩니다. 세상의 방법은 그런 것이 효과를 가져오고 유익을 가져오니까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밀스럽고 음흉하게 복음을 전했어도 안 됩니다. 사실 참 복음을 전하는 이 그런 수근수근대면서 모이는 사람들 너무 많죠. 지금 뉴욕에서도 말이죠. 그렇게 이상한 복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는 이런 사람이 수십 명이 넘습니다. 곳곳에 집집마다 지하실마다 2층마다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비밀스럽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믿음의 삶을 산다면서 이상한 모습을 갖는 것이 뉴욕에 너무 많아요. 왜냐? 미국은 이단을 정죄하는 법이 없어요. 미국에는 이단이라는 게 있지를 않아요. 한국에는 이단을 판명하고 교회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코로나가 이단을 통해서 저렇게 전파되잖아요. 그런데도 뭘 할 수가 없는데 이 미국에는 이단을 아무도 통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미국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이단들은 미국에 지사를 세웁니다. 미국에 다 진출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곳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더 차려야 되는 것이죠. 악한 술책과 계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말이죠, 순전하게 꾸밈없이 그리고 진솔하게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태도가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걸 얘기해요. 첫째, 순수한 복음을 전해라. 간사해서는 안 된다. 간사한 가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순수한 동기를 가져야 된다. 자신의 야망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이익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순전한 그러한 생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방법으로 해야 된다. 기만하고 속이는 술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 소중한 복음 전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맡은 자가 되어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이 이웃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목사가 되어야 한다. 장로가 되어야 한다.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안수집사가 되어야 한다. 이게 아닙니다. 오늘 바울사도는 4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그 복음 전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바울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도 똑같이 또 세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 진리를, 복음 전하는 자들이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 진리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옳게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옳게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르게 말을 하면 검증된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무나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은 자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복음을, 자신이 제정한 자기 아들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구에게든지 아무렇게나 전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검증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먼저 검증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여기 옳게 여기심을 이라는 단어는 도키마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말이죠. 어떤 걸 테스트한다, 시험한다, 검토하고 검증을 한다는 이런 말이에요. 이 단어가 그 당시 헬라와 로마 시대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로 두 가지가 쓰여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동전이나 금, 은 이런 것이 섞여 있는 광물 있잖아요. 이런 광물을 재련소에 보내가지고 금과 은을 골라내는 이런 작업을 바로 옳게 여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검증을 한다는 것이죠. 그냥 돌 안에서 광석물 안에서 금을 건져내고 은을 건져내는 이런 작업이 바로 옳게 여기면 정죄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된 사람들,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그렇게 선별되고 검증된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그 당시 로마나 헬라 시대에 어떤 사람이 공직자로 나가서 일을 할 때에 그 공직자가 되어서 그 공직의 일을 맡을 때 그 자격을 검증하는 일을 갖다 바로 이 옳게 여기심을 받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이게? 청문회 정도 되겠죠. 그죠? 장관 하나 하려 해도 청문회 해야 되고 국무총리 하려 해도 청문회하고 국무총리는 청문회에서 통과 안 되면 국무총리가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통과 안 됐는데도 안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참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거죠. 장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청문회를 거치는 거예요. 복음은 아무나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이죠.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이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인정을 해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말해요. 바울 사도가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은 자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것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의시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잠깐 먼저 주님 하나님께서는 검증을 하십니다. 과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사람인가? 전할 만한 사람인가? 맡겨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검증한다.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뽑으시고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떠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시간이 걸리기에는 3년이 걸렸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고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숙식을 하면서 날마다 똑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검증을 하셨다.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꼬꾸라진 다음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3년 동안 그는 아라비아에 가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은 사람. 성경은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안 하지만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은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바로 그러한 것을 겪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검증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옳게 여기심을 받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느냐?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 부탁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위임이란 말이에요. 신임을 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완전히 믿었다. 우리의 믿음이란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믿음,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과 하나님이 부탁했다는 그 믿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부탁이에요. 이거 복음,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위임을 한, 아, 너는 믿을만해. 해가지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말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임받아서 전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걸까요? 로마 그 당시에 황제의 소식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황제의 칙령을 전하려면은 소위 파발, 전령들이 갑니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가죠. 그 사람들은 황제의 사신이 되어가지고 황제 사신이 되면 아무도 막지를 못합니다. 그럼 황제 사신이 되면 찬란한 모습을 가지고 정말 당당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온 것과 똑같으니까 전부 고개를 숙여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바로 그런 거예요. 바울사도가 지금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는 이 말을 하면서 머릿속에 그리는 것이 황제의 특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황제의 특사처럼 바울사도에게는 그런 엄중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길래 바울사도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 바울사도가 헌금을 연보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정말 예루살렘이 제일 중심 교회인데 불쌍한 사람들 거기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보태주려고 지금 구제 헌금을 가져갑니다. 가는데 바울사도의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의 고백이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께 온전한 매임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을 가고 있다. 그런데 거기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계속 내가 거쳐가는 성마다 내게 말씀을 하시기를 거기에 이른다면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린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거기 가면 너는 붙잡히게 될 거고 그리고 너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바울사도가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요? 나의 달려갈 길, 자신이 가야 할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기를 증거하는 것을 마치기에는 내 목숨을 조금 더 귀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런 사명감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막중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오늘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명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검증하고 위임을 하실 때 보통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예수를 믿었는데 막 뜨거워 죽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검증을 한다면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한 세 가지로 검증을 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사람이 사명감이 있는가? 바로 자기 의지력이 있는가요? 복음을 전하겠다는 투철한 사명감, 죽어도 좋다, 나는 복음을 꼭 전해야 된다는 그 복음에 대한 아주 정말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런 걸 부어넣어 주실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과 복음을 들어야 될 그 심령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감만 가지면 그건 하나의 자기의가 돼버려요.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한 놀라운 사랑, 그리고 복음을 들어야 될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렬한 사랑이 있어야 돼. 그런 감정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야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 얼마나 이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운지 몰라요. 어떤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복음에 대한 열렬한 사랑,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자기 의지력, 결단력, 사명의식, 이런 것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것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 그거 가지고는 절대 복음을 전하지 못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의 지성이. 전해야 될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깨닫고 아는 것이. 복음을 모르고 열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모르고 사명의식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단기 선교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모여가지고 뭐 3주, 석 달, 1년 기도하고 맞뜨겁게 하는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뭘까요? 사명감 북돋을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그런 것을 가질 수 있어요. 복음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건 하루 만에 생길 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얼마나 더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저나 여러분 우리 모습을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연구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하는가. 내가 복음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알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할 때, 구원이 하고 나서는 구원, 아 구원이지, 구원이지 뭐야. 구원받는 거, 구원받아라. 구원이 뭡니까? 구원받아, 죄사함받고 용서받는 거. 구원이 뭡니까? 천국 가는 거, 구원이 뭡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에 대한 1분도 얘기를 못한다면 셀폰 파는데 팔면서 1분도 얘기 안 하고 물건을 팔려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참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가장 심각한 것이 복음을 모르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판을 칠 수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 전하는 사람.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 우리 다 모르는 거 아니냐. 가짜들이 판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들 판쳐도 좋아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넘어가고 목사들도 넘어갑니다. 아니 일반 성도들 100명이면 90명 정도 넘어갑니다. 자신의 야욕을 가지고 야심을 가지고 덤비는데 안 넘어갈 재주가 있나요?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달콤하잖아요. 들을만하고 굉장히 그럴듯하네요. 당장 나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얘도 그러는데 너도 해라. 얼마나 좋아요. 사이좋게. 이것이 가짜 복음의 모습이에요. 진짜 참된 복음은 힘들어요. 하나님의 검증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믿어줘야 되고 위임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해서 가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 말이 하나님의 옳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해서 이런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해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제가를 받고 결정을 받고 사인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복음 전하는 자로 스스로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는 걸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해서 인정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너 하고 사인을 해주고 귀하를 복음 전하는 자로 임명함 하고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데 오늘날 그런 것이 없어요. 참 그런 것이 없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검증되고 하나님이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맡기신다는. 그러니까 복음 전한다는 거,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전도자가 된다는 거 얼마나 두려운 건지 몰라요. 이런 과정이 겪어졌을 때 얼마나 그 직분이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까?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후반절에 이게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사람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전하는 것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쁘게 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정받고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고 사람한테 어떤 환심을 얻고 사람에게 호의를 받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길이 힘들지 든지 고통스럽든지 복음을 전하는 결과가 있든지 없든지 그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한다고 막 사실은 우리가 냉정하게 따지면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멸망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른 말로 했을 때 죄인을 구원하고 건진다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가치가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의 복음이 정말 존귀한 복음이 되고 복음 전하는 자의 모습이 자세가 올바르게 된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 스스로에 묻는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오늘날 성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또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1년을 계획하면서 한 달을 계획하면서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 누구를 섬기는가? 이것이 믿음의 처음 출발점이라는 것이에요. 복음 전달자들, 그리고 복음을 전함을 받는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렇게 만약 해야 된다면 복음을 전달받는 사람들, 복음을 받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순전하고 참된 복음을 듣고 있는가? 참된 복음을 나는 그 복음 안에서 난 살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듣고서 불순한 동기를 가지지는 않은가? 이 복음에 대해서 불순하고 다른 내 자신의 욕심 때문에 복음 안에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를 믿는 의무가, 예수를 믿는 동기가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듣는 복음이 이것이 순수하고 온전하고 참된 복음인가? 나는 그 복음을 듣고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복음 전달받은 사람들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있는 복음 그대로 받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이라면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복음과 그 복음의 사람들은 내가 과연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나는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검증을 받은 자인가, 하나님이 신뢰하며 믿을 만한 그런 복음의 사람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늘 체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비로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감찰한다는 말씀, 감찰한다는 말이 뭔가 하면 옳게 여기심과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를 여기에서는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그러고 여기에서는 감찰하신다고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둘 다가 뭐냐, 검증하고 시험을 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하고 검증하시지만 또한 역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날까지 검증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한번 오케이 하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 여기서는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검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검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해서 신전의식, 코람데오라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도 나를 보고 있으니까. 이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복음을 받는 자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복음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울 사도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과 그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들이 참으로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가 악합니다. 분별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고백하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복음과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직업의 일보다도 우습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도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식조차도 안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고백을 가끔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듯이 하나님께서도 복음을 내게 믿으셨다. 주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세워진 참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성도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귀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